4월 15일 총선이 이제 끝난 다음에 지난 두 달 이상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딸이 요새 와서 이제 같이 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코로나19 전에는 몰랐는데 코로나19를 이렇게 이제 겪으면서 집에만 있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내 속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나 자신이 좀 보게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내 속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우리의 내면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김남준 목사님께서 지으신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그 책을 가지고 지금까지 8번 강해를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 책은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셨냐,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밖으로 상세하게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아주 참 귀한 말입니다. 우리가 요새 이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 누구냐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선정하신 세대예요. 하나님의 왕가의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김남준 목사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선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는 존재의 울림이 있다. 존재의 울림, 이렇게 가만히 이게 보기만 해도 이 사람을 통해서 울려나가는 울림이 있다는 거예요. 존재의 울림이 있다. 자, 왜 그러냐,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이 불러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만 하면 이 사람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존재의 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빛 가운데 거는 사람이다. 그래서 영적인 어둠, 도덕적인 어둠, 그 다음에 지적인 어둠 이런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래서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역사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자그마치 8번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제게도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 책의 맨 마지막 부분. 자,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 이렇게 정말 존귀한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총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르테를 선포하는 사람이다. 아, 하나님의 아르테, 여기 찬양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 말로 아르테예요. 아르테, 이걸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을 이제 할 것 같으면 찬양거리, 찬양거리, 하나님의 찬양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찬양거리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거를 널리 알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아르테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 시리즈를 오늘 마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존재다. 영어로 가서 보면 그 찬양이란 말이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praise라고 하는 그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praise 단수고 praises 해서 복수가 이제 되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찬송하는 말, 찬양하는 말, 찬송, 칭찬하는 말, 칭찬받을 만한 성품, 뭐 칭찬거리, 칭찬할 만한 일, 칭찬할 만한 장점, 그 다음에 칭찬할 만한 미덕 이런 거를 영어로 praise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praise. 자, 그래서 우리 말에는 이게 참 영어나 아니면 그 그리스 말은 여러 종류의 그 의미가 들어 있어요. 같은 말이라고 해도. 그게 praise라고 하는 그 말 안에 원래 어떤 말이 들어 있는가 이런 걸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원어를 가지고 원어의 뜻이 이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설교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거의. 왜 그러냐? 우리말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김남준 목사님이 쓴 그 글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설명해야 되는데, 그 글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그 칭찬, 찬양이라는 그런 단어를, 그리스말 단어를 설명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단어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선 이것이 무엇인가, 이걸 충분하게 이제 설명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왜 하나님의 아르테를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쪽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praise, 우리말로 찬양, 이렇게 번역된 말은 그리스말로는 아르테입니다. 아르테. 아르테라고 하는 거는 탁월하다는 뜻이에요. 탁월하다. 그래서 기존 성경에는 이거를 아름다운 미덕이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밖으로 전달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덕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뛰어나심, 그렇죠? 하나님의 찬양거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야. 그렇죠? 이게 좋아. 하나님이 이게 좋은 거야. 이런 장점이 있어. 이런 덕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걸 그리스말로 아르테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르테. 그래서 찬양거리가 우리 한국말로는 딱 맞는 그러한 그 번역이 될 텐데, 여기에 우리를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찬양거리를 전하게 하, 이게 이렇게 하면 참 어려운 번역이 되고 이제 하다 보니까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번역은 지금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아르테라고 하는 말이 뭔가, 이게 유명한 철학적인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이제 찾아봤어요. 아르테. 아르테는 가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가 아예 내려져 있습니다. 그리스 말인데 이거는 좋은 것을 의미하는 거다. 그걸 의미하는 아가토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아가토스의 최상급이, 최상급, 그래서 최상급이 아리스토스다. 이 아리스토스에서 나온 말이 아르테다. 그러니까 어떤 게 탁월하다. 탁월한 거에도 정도가 있잖아요. 탁월함 중에 탁월함 중에 탁월함 중에 탁월함, 가장 탁월한 게 아르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르테를 우리가 전달하는 거다. 자, 그러니까 아르테라고 하는 말은 최대한의 능력 아니면 최상의 행위로 최상의 상태에 있는 것을 아르테라고 표현했어요. 따라서 어떤 것에 아르테를 가진다는 것은 그것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우수한 위치에 다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있어서 아르테의 원칙을 따른다는 것은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과 모든 종류의 행위에 있어서 최상의 질을 추구하는 것을 아르테라고 이제 표현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땅이 있습니다. 땅은 몰래요. 이렇게 벼를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지가 있는데 땅이 있는데, 그럼 땅의 아르테는 뭐냐? 땅이 비옥해야만 그게 땅의 아르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많이 내는 거니까. 운동선수가 있어요. 운동선수의 아르테는 뭐냐? 최선을 다해 몸을 가꾸고 운동을 해서 경기에서 우승하는 거예요. 그게 아르테예요. 예를 들어 정치가가 있어요. 정치를 잘하는 게 정치가의 아르테고, 그 다음에 경제인이 있어요. 경제를 어떻게 하든지 살려서 부흥하게 해서 사람들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게 경제인의 아르테가 있고, 오늘 우리가 좋은 찬양을 들었는데 이렇게 찬양하는 분, 음악하는 분, 이런 분들의 아르테, 이거는 음악을 잘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칭찬이 대상이 되고 덕스러운 그런 존재가 된다. 이거를 그리스말로 아르테라고 이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 특별히 옛날에 그 살던 그리스 사람들은 이 아르테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하고,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아르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자기가 생각한 바를 발표하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그리스는 어떤 나라냐? 지금 있는 그리스, 그 나라는 맞는데, 그게 여러분 옛날에 도시국가 폴리스라는 거 얘기 들어보셨죠? 아테네도 있고 스파르타도 있고 마케도니아도 있고, 그러지 여러 가지 도시국가를 여러분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 땅에 도시국가가 한 100개 정도가 있었어요. 100개. 100개 정도가 그렇게 있는데, 하나의 도시국가가 전체 인구가 뭐 5천 명에서 이제 1만 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같은 말을 쓰고 그다음에 같은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도시국가가 하나가 있으면 옆에 있는 도시국가가 침범을 해서 그래서 이 도시국가를 멸절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다 보니까 이 도시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당면 문제가 있었어요. 어떻게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되냐. 우리나라가 만 명분이 안 되는데 이 만 명분이 안 되는 도시국가가 한 100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느냐. 이게 이 사람들의 당면 과제고 어떻게 치리자가 나라를 잘 다스려서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만드느냐. 그렇죠? 이게 그 그리스의 옛날에 살던 그 도시국가에 살던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그런 당면 과제였어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이와 같은 그 생각을 가진 거예요. 아레테라고 하는 생각. 아레테는 뭐냐? 이렇게 도시국가에 살면서 첫 번째 개인이 행복을 누리면서 국가를 지켜야 되겠다. 이게 아레테예요. 개인이 행복을 누리면서 국가를 지켜야 되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느냐? 말 그대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칭찬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인간의 정신이 필요하다. 이것이 아레테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국가를 지키는 거. 이게 아레테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국가를 지키는 거.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 교육의 목표는 아레테에 초점이 맞추어졌어요. 개인이 행복하고 동시에 국가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거.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거. 이러한 것이 그 그리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레테 개념이었어요. 개인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며 국가가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고 잘 유지가 되는 게 이게 그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레테예요. 그리스가 끝난 다음에 이제 로마의 통치가 이어져 내려오면서도 로마 사람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기쁘게 생활하고 그러면서 국가가 자기의 그 체제를 유지해서 그래서 개인의 행복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이와 같은 거 이걸 아레테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가서 보니까 다섯 군데 그 지역의 이름이 나옵니다.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어디쯤이냐 하면 터키예요. 지금의 터키 거기에 다섯 군데 정도의 그런 지역이 나오는데 이 지역은 다 소아시아 지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문명권 아래에 살았어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데 이 대상이 누구냐? 로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 사람들에게 로마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 로마의 개념이 뭐냐? 아르테를 구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르테. 그리스 시대로부터 내려온 그 아르테.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르테 이야기를 하면 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개념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 이거 쓰면서 그리스말로 너희는 하나님의 아르테를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덕스러운 거, 하나님을 칭찬할 만한 거, 하나님의 찬양거리, 정말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런 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면서 아르테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전서를 수신하는 그 뭐 유대인과 아니면 이방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수신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주셨는데 너희를 불러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아르테를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르테,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뛰어나심, 인간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 그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선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아르테 개념을 딱 사용했을 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아, 이게 하나님의 아르테구나. 그렇죠. 이걸 내가 전달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구나. 이런 거를 그리스마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당시에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르테, 하나님이 칭찬받으실 만한 그런 일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행동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답게 행동하는 게 사람의 아르테고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일을 처리하신 게 하나님의 아르테예요. 그게 하나님의 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장점이에요. 하나님의 칭찬거리예요. 이와 같은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의 책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르테를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다. 자, 그럼 하나님의 아르테가 뭐냐? 하나님의 아르테 아니면 하나님의 아르테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어서 지금 속박 가운데 갇혀서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이걸 그대로 두면은 하나님의 아르테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아르테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려고 하면 이런 인간을 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해서,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로 저 위로 들어올리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아르테라는 거다, 이거. 그렇죠.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존재를 이 지옥 불구덩에서 건져갖고 어디까지 올리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리까지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답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칭찬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하나님의 찬양거리다. 이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지적인 어둠, 영적인 어둠, 도덕적인 어둠, 심지어 지옥불 속의 그 새까만 그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가면 빛밖에 없습니다. 예, 휘황찬란한 그 빛밖에, 거기로 불러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왕자 오른쪽에 앉아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베드로후서 1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가서 보니까 우리를 1장 3절에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될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가서 보면 디바인 네이처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왜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까? 덧글을 저한테 들었던 분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까지 참여하느냐. 그래서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 그걸 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거의 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된 존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칭찬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거를 전달한 사람이다 우리가. 참 그래서 너무 답답하더라. 이걸 어떻게 설명해.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있으면 좋아요. 그러지만 우리의 최종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고 하나님처럼 죄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 이걸 가르쳐줬더니 저보고 왜 쓸데없는 거야, 성경에 있지도 않은 걸 가르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서 지금은 미천한데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본성, 디바인 네이처에, 우리 이 땅에 있는 이 네이처, 사람의 휴먼 네이처를 버리고 디바인 네이처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걸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탁월하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르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미천한 처지에서 구원해 주셔서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여기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아르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다. 그걸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appreciation. 야,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거기까지 끌어올리시는가. 여기에 대한 이해와 감사가 있어야 세상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르테를 전달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예, 그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옛날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는가를 정확히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디바인 네이처, 하나님의 그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그 경지까지 올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탁월하십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입을 벌려서 알리는 게 그리스도의 책무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입을 열어서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미디어 선교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찬양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오늘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과 같은 찬양을 돌릴 때 하나님의 아르테, 하나님의 아레테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알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탁월하신 능력, 하나님의 탁월하신 지혜, 하나님의 탁월하신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대함, 영광을 입을 벌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될 목적이라는 겁니다. 너무 아름다운 말인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말.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자, 베드로전서 2장은 누가 기록한 거냐?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라고 하면 구약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을 많이 이용을 했어요. 인용을 많이 했어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어디에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말씀도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찬양, 그 아르테, 이거를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것도 베드로가 구약성경을 인용한 것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구약성경에 어디를 인용했냐? 이사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가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이 누구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들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여기도 내 찬양이라고 했는데 이게 나에 대한 찬양거리, 나의 탁월함. 지금 여기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나온 말로 표현하면 나의 아르테를 전하도록.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나의 아르테, 나의 탁월함, 나의 위대함, 나의 거룩함, 나의 영광, 이걸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드셨어요? 유대인들을 만드시고 유대인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구약시대의 그 이스라엘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아르테, 아레테를 세상에 전달하는 그런 존재다. 그렇죠? 그럼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어떤 시대로 넘어왔어요?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 뭐가 바뀌었어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 할 거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것과 같은 존재는 다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새로운 민족이 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한 민족이 됐어요. 특별한 백성이 됐어요. 왕가의 제사장이 됐어요. 선정된 세대가 됐어요.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레테를 세상 사람에게 전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신약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레테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탁월하신 능력, 하나님의 탁월하신 아름다움, 하나님의 뛰어나신 그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전한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 가서 보면 show란 단어를 써요. show는 보인다는 뜻이에요. forth란 단어는 밖으로란 뜻이에요. 밖으로 보인다. 이건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전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영어로는 보인다라고 이게 돼 있는데 실제 이 뜻은 뭐냐? 상세하게 전달한다는 뜻이에요. 상세하게 전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는 거를 어떻게 해요? 상세하게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세하게 전달해야 된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무엇을 알리는가를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좀 지적이 돼야 돼요. 뭐냐? 내게 일어난 일을 그래도 몇 줄로 적을 줄 알아야 돼. 몇 줄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뭐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도, 그렇죠? 우리가 20살, 30살 고등교육을 받고 그랬으면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거를 그래도 몇 줄은 적으셔야 돼요. 이게 적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거기다 적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알지 못하던 때에 그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이방인들의 사역자로 불러주셔서 수많은 그런 그 도시들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줬듯이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 침례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도 지옥의 그 구렁통에서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 주시든지 거기서 끝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랑 침례교회를 형성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줬잖아요. 그런 사명을 주셨잖아요. 소명을 주셨잖아요. 그걸 또 한 줄로 적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돼야 이걸 가지고 A4 용지 한 장 정도를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목표를 주셨습니다. 이거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적어놓은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아르테예요. 하나님의 아르테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탁월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놀라우신 분입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영화로운 그런 분이십니다 하는 걸 한 장 적어서 그래가 갖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김남주 목사님 뭘 이야기하냐. 우리의 삶 전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존재가 있잖아요. 이 존재감을 통해서 이 사람이 딱 나타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아주 아름다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말이고 정말 아름다운 말이에요. 이거 김남준 목사님 같은 이렇게 이런 분이 아니면은 이런 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래서 이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르테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냐 두 가지로 전달해야 된다. 하나는 1차적으로 우리 교회에 오니까 우리 교인들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르테가 선포가 되고 있는 그거를 확인하고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르테를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다.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교회 강단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탁월하심만 선포가 돼야 된다. 사람의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훌륭하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 좋은 존재다 안 된다는 거예요. 뭐만 선포해야 되냐? 하나님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십니다 하는 하나님만의 선포가 되는 그러한 설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52주 동안 방문한다고 생각해봐요. 1년 52주가 52주 여기 들어오면 매주 그 설교 시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선포하는 그런 설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그런 설교가 매주 52주 동안 1년 내내 전달이 되는 이와 같은 설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일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아르테를 선포하는 것은 설교로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의 책무다. 근데 모든 성도들이 입을 열어서 선포해야 돼요. 물론이에요. 근데 김남주 목사님이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존재의 울림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은 왜 지금 이렇게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존재의 울림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는 자들을 쫓아다니고 그런 사람들 좋다 그러고 좌익에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렇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존재의 울림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존재의 울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교회 와서 찬송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는 딴 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올바른 가치를 알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들 거룩한 것들을 알았어요. 하게 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같은 건 뒤로 차버려야 되는 그건 마귀의 거지 하나님의 게 아닙니다. 동성애 갖다 차버려야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하는 사람 어떻게 우리가 투표합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동일하게 나가면서 그래서 존재의 울림이 나와서 이 대한민국 땅에 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 그러면 동성애다 반대해야 되잖아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반대해야 되잖아요.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 속기 멸망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존재의 울림이 나타나게 되면 나라가 위험한 상태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들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일어날 수가 없는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의 울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는 하는데,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뭐고, 하나님이 얼마나 공산주의 동성애 같은 이런 악한 것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래서 존재의 울림이 없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세상에 전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존재의 울림, 그렇죠? 존재의 울림. 이 존재의 울림은 뭐가 있어야 되냐? 김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나가서 막 권투하고 막 해갖고 저 사람들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했냐? 이 존재의 울림을 내기 위한 힘은 성경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거기에서 나오는 윤리적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존재의 울림을 내야 돼요. 존재의 울림을 낸다는 건 하나님이 탁월하시다는 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대한 확고한 믿음,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따른 윤리적인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없기 때문에 존재의 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그 다음에 목사들의 이런 비리가 그냥 세상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존재의 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존재의 울림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윤리적인 삶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대한 확고한 믿음, 거기에서 나오는 윤리적인 이와 같은 행위가 이렇게 같이 컴바인드해서 결합이 될 때 여기에서 존재의 울림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다. 그래서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성경에 대한 확고한 믿음, 우린 다 그래서 모였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바이블 빌리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잖아요. 거기에서 한 자름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래 그럼 우리가 그걸 믿고 이렇게 사랑하면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이 뒷받침돼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존재의 울림을 내는 힘이 되는 거다.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너무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한민국 땅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 성경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리스도인들의 다수가 진화론을 믿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70%가 진화론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런 사람들이 무슨 존재의 울림을 내겠어요. 학교든 직장에 가면 원숭이에서 나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린다고 하니 그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연약한 존재로 보이겠어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죠. 여기 있는 그대로 6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고 외쳐도 모자랄 판에 우리 할아버지는 원숭이입니다. 아 이렇게 하고 그걸 믿는다고 얘기를 하니 그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구나,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가짜구나.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성애를 미워하신다고 얘기해요. 그건 죄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동성애는 죄입니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미적미적 된단 말이에요. 미적미적 된다. 하나님이 공산당은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건 안 되잖아요. 무신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 대적하는 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린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하고 딱 얘기하면 되는데 가만 미적미적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공짜로 돈 준다고 하니까 다 그쪽으로 돈 찍어주고 표 찍어주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존재의 울림을 강력하게 내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 하나님만이 옳으시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100%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여기에서 나오는 윤리적인 삶이 같이 결합이 될 때 존재의 울림이 우리 가운데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이제 존재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존재의 울림을 내야 돼요. 교회는 이렇게 모여있는 여러 사람들, 이것도 교회라고 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 자체도 다 교회입니다. 하나의. 왜 그래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어. 우리가 돌아다니는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그 존재론적인 그 선포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존재론적인 이런 선포를 하려면은 저와 여러분이 세 종류의 전투를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리스도인이 존재의 울림을 내야 된다. 그럼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의 울림이 그냥 집에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 전투가 같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나와요? 성경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윤리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면은 세 가지 전투가 우리 주변에서 늘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종류의 전투가. 첫 번째, 사상의 전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상의 전투. 어떤 사상의 전투가 일어나냐? 어떻게 성경이란 책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느냐? 누가 물으면 그거를 대적해서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호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상의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성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그 구원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면서 사상에 대한 전쟁이 우리 주변에 늘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지성의 연마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지성의 연마, 연마가 뭐예요? 깎아내고 때리고 깎아내고 때리고 해서 딱딱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매끄럽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지성을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좋은 책을 읽고 분석할 줄 알고 그걸 가지고 변호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다. 다시 말해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만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럼 대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펴서.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냐? 이걸 펴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니까 교회는 좋은 목회자를 길러내고 훌륭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양육해야만 한다. 이게 김남준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너무나 좋은 겁니다, 여러분. 네, 훌륭한 그런 목회자를, 그렇죠, 좋은 목회자를 길러내고 올바른 신앙을 가진 그런 성도들을 배출해내야 된다는, 그 일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바이블 빌리버로 만들기 위해서 저도 바이블 빌리버가 날이 가면 될수록 더 많이 돼야 되고, 제가 어떻게 하든 여러분을 강훈련을 시켜서 바이블 빌리버로 만들어서 이 가운데서 가능하면 저를 이어서,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목회자도 나오고,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다른 데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가 나오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새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좋은 말씀으로 올바른 꼴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신학을 가진 그러한 지도자들이 우리 가운데서 많이 나오도록 제가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신학이 없이는 올바른 신앙이 불가능하다. 신학은 신학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바이블 빌리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신학이에요. 신학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학을 무시하면 그러면 무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전 시대 그 선조들이 해놓은 그런 모든 것들을 문서로 만들어서 다음 시대에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영상으로 만들어서 다음 시대에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교육하는 겁니다. 예, 교육하는 거. 이 교회가 바로 그런 일들을 해서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전달해 줘야 되고,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뢰태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전투가 따르냐? 윤리적인 전투가 따른다. 윤리적인 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적당하게 이제 타협하게 만들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거,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지금 엄청나게 우리를 괴롭혀요. 하나가 뭐예요? 낙태. 낙태. 그렇죠? 뱃속에 있는 그 아이. 그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NO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수태가 되는 순간부터 온전한 인격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기 때문에 낙태는 안 된다고 입을 열어서 반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는 안 된다고 입을 열어서 우리가 윤리적인 전쟁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차별금지법을 또 만든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안 된다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반대를 해야 그게 윤리적인 전투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런 거 뒤에 들어가면 누가 있냐? 마귀가 도사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 주장하는 그 사람들 그 속에 들어가면 마귀가 그 안에 도사리고 앉아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계획하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이와 같은 거 윤리적인 전투에 나가서 열심히 뛰어야 마귀를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전투가 뭐냐? 영적인 전투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 이야기하니까 이단들과의 전투 맞습니다. 신천지다 뭐다 하는 그런 이단들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어떤 전투가 있냐? 세상에 많은 유혹거리가 있고 그다음에 오락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분이 이렇게 이제 썼어요. 김나단 목사님의 말이 여러분 스마트폰 하루 갖고 이제 노시잖아요. 스마트폰 갖고 노는 시간하고 성경이나 아니면 경건의 서적을 갖고 노는 시간하고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냐 한번 좀 살펴봐라. 그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이라 그러니까 그냥 칼을 들고 뭐 신천지하고 와서 싸우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집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거 어떻게 이거 보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것도 보면서 세상 것만 보는지 오락만 보는지 아니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보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 시시각각으로 영적인 전투를 저와 여러분이 벌여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 이 영적인 전투의 최대적인 누구냐?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이 세상을 완전히 적그리스도에게 갖다 지금 헌납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에 따라 누가복음 18장 8절에 사람의 아들이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적인 전투 그렇죠. 윤리적인 그런 전투, 지적인 전투는 사상의 전투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전투. 이게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잘 봐야 돼. 이게 없는 사람은 말 그대로 마귀가 볼 때 힘이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냥 밟으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없는 거고 이런 전투가 우리와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심히 미워하는구나. 그걸 뭐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래태를 자꾸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선포하니까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될 때 하나님의 아래태를 진짜로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다. 자,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면 인생관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생관이 뭐로 바뀌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덕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걸 더 인생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미천한 인간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기리고 찬양한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이쪽으로 인생관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 그거를 대표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면 본인은 안 했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실 때까지 100%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의 아래태를 전달하는 그런 삶만 사신 거예요. 예수님만큼 못해도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기쁨이 뭐냐? 우리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선포되는 것.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미덕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선포가 되는 게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표가 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하는 거 그거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최대의 행복이 돼야 된다. 제 얘기를 잠깐 부끄럽지만 하겠습니다. 지난 한 5년 동안 정말 성경을 교정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 좋아 보이는 일들은 한 번도 거의 해보지 못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 뭐 사무실에 이제 가서 보면 그냥 움막 같은데 거기 가서 모두 다 치워야 되는데 5분, 10분 치우는 것도 제가 그만큼도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가자마자부터 시작해갖고 그 일을 5년 동안 했어요. 5년 동안.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우리 사랑 침례교회 교회 이런 좋은 교회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면 그게 내 행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사람으로서 할 수가 없는 일에 내가 생각을 해봐도 이거 도대체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고 정말 힘이 듭니다. 제2의 성경 이런 거 해서 이제 이거 교정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준 거 보면 막 구토가 나려고 그래. 야, 이게 도대체 이렇게까지 뭘 세밀하게 뭘 봐야 되는가? 그렇죠? 이 정도까지 이를 정도로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존귀하게 되면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 그렇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게 끝이에요. 그게. 이제 좋은 삶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아직은. 이제 좀 좋은 삶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도 오늘 같은 이런 그 말씀을 들으면 아이고 이거 뭐 계속 이 일을 해야지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하나로 잡으시면 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들어올리는 거예요. 이분들 그다음 이 책의 위대함 탁월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내 행복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선정이 된 세대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을 주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선정된 세대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침례교회에 있는 이 바이블 빌리버들은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고 불러주신 사람들이에요. 왕가의 제사장,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제사장은 중보하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아뢰태를 전달해 주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민족이다. 이 땅에 지저분한 데서 살면서도 하나님께로 거룩히 구분이 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사는 그런 존재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특별 소유 백성,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을 얼마나 아낍니까? 그래서 얼마나 아껴요? 이 보물이 있으면 이 시계보다 보물이라 그러면 얼마나 아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다. 왜 그러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뢰태를 믿지 않은 저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뛰어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하나님의 이 엄청난 것과 같은 파워. 여러분 공중에서 예수님 강림하시게 될 때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공중으로 다 끌려 올라가는 거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엄청난 파워잖아요. 그거를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알리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거다. 영적인 전투를 하며 윤리적인 전투를 하며 사상적인 전투를 하며 그렇죠? 이게 교회가 존재해야 될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될 그런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존재의 울림이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르테만을 전달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리스의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쯤에 그 당시에 또 유명한 철학자 디오게네스라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 간의 대화를 여러분에게 잠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일화입니다. 알렉산더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아주 위대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이 되기 위해서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많은 철학과 사상을 배워야 됐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누구에게서 배웠냐?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면 철학 얘기하면 나오는 그 유명한 사람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사를 받은 거예요. 이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왜 그러냐? 철학과 사상이 있어서 백성을 인도하지 못하면 그건 왕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철학과 사상이 이렇게 뛰어난 그런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는 밑에 지방이 아가야, 위에 지방이 마케도니아. 그렇죠? 이 마케도니아 여기에 이제 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결국은 이 그리스 본토를 다 이렇게 침략을 해갖고 그리스 본토를 다 자기 것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점령을 다 한 다음에 총회를 열었어요. 그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다 오게 됐어요. 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 모든 폴리스 이런 것들을 다 병합을 해서 그리스라고 하는 이러한 위대한 제국을 만들었는지 이 사람 한번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유명한 사람들 뭐 초대를 받기도 하고 아니면 보려고도 오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래서 알렉산더는 그 당시에 그래도 그 유명한 사람이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아, 이 사람도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것을 보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알렉산더가 디오게네스에게 직접 찾아갔습니다. 아, 그래서 디오게네스에 찾아갔더니 그냥 남루한 행색으로 거지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이런 통 있는데 그 통 안에 누워서 지금 일광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햇볕 받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행차를 했으면 그러면 일어나서 오셨습니까 하고 우리가 맞아들기도 해야 되는데 그냥 미동도 안 하고 그리고 햇볕을 이렇게 받으면서 거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이야기를 했어요. 디오게네스, 당신에게 무슨 소원이 있다면 내가 다 들어주겠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예, 임금님 제가 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발 햇볕이 들어오게 좀 비켜주십시오. 햇볕이 들어오게 비켜주십시오. 이게 제 유일한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아 여러분 신하들 다 데리고 갔을 텐데 얼마나 창피를 당했겠어요 이 왕이. 그래서 뭔가 커다란 소원이 있으면 들어주려고 지금 해서 내가 위대한 왕이다 이걸 지금 드러내려고 그러는데 아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제발 옆에서 좀 비켜주십시오. 이게 제 유일한 소원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알렉산더도 그 말에 큰 충격을 받고 그러면서도 디오게네스에게 탄복을 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거기를 떠나면서 정말이지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라면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제패할 욕망에 사로잡힌 그 알렉산더는 따뜻한 태양 하나만으로도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는 그 디오게네스를 보면서 부러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러움이 바로 이런 부러움이 돼야 된다. 예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 말씀, 성령님. 그렇죠? 이분을 아는 것 하나만으로 나는 족합니다. 그렇죠? 이게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렇죠?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가장 행복하게 생각하고 내가 가장 기뻐하는 거 뭐냐? 하나님 한 분을 아는 거, 예수님만을 아는 거,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거기서 기뻐하는 거, 그렇죠? 거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전투하는 거,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조명을 받아 살아가는 거, 그렇죠? 이것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시냐 참된 신앙은 헛된 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헛된 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많은 복을 누리는 것과 신앙을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그러니까 번영한다고 그러고 잘 산다고 그러고 여기에 미혹이 돼서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하는 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됐다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하나님만이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음을 믿는 게 신앙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기쁘게 하나님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임을 믿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신앙을 세상에서 잘 되는 것하고 연결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의 전 존재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찬양하며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의 아뢰태를 선포하며 사는 게 그게 신앙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단순하고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의 교회가 되길 원하며 그래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아르테 하나님의 탁월하심 뛰어나심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그런 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